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생명도 시작할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어떤 생명도 시작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어떤 묵상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알게 해주는 그 역사, 그 기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마다 생명체로 만드셨고, 예,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역사는 약 6천년 전이다라는 거, 그런 것과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과학이 말하는 우주의 시작은 빅뱅으로 시작이 됐고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 그리고 지구는 46억 년 전에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이 되기까지 미생물로부터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의 주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부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과학적 변증을 하기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론을 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론을 살펴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얼만큼 더 과학적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적 성경 강좌의 이 처음 시작하는 이 첫 이 단추를 우리가 잘 끼워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보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뭐 성경을 가지고 이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 주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들이 뭘 말하는가를 알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라는 것에서 우리가 살펴나갈 건데, 일단 진화론은 뭐 크게 보자면 대진화와 소진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소진화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종의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적은 변이들을 말하는 거고요. 대진화라는 것은 한 종 안에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으로 변화가 돼서 점점 더 고등 생물로 진화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진화론 주장에서 같은 종 안에서 변이, 즉 소진화가 되는 것은 유전학, 과학으로 따질 때 유전학이나 분자 생물학에 의해서 그 사실 그런 변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명이 되어졌고요. 이거는 창조론과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거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진화인데, 미생물로부터 시작된 이 진화가 점점 고등 생물로 진화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인간이 되었다. 인간을 넘어 더욱더 진화된 새로운 생물로 끊임없이 진화된다. 이런 전제를 말하고 있는 대진화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여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설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 생물을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학계는 물론이고 지금 종교계,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이 우주 만물과 인간 생성에 대한 무슨 정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이 과학에서 이게 정말 진짜가 되고 법칙이 되고 뭐 정설이 되려면 먼저 어떤 가설이 정해져야 되고 그 가설이 정해지면 그것을 몇 번이고 실험을 통해서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 누가 같은 그 이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그게 이제 가설이 아니라 사실적 법칙이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이 진화론, 이 진화가설은 그것이 발표된 게 185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한 160여 년이 전에 발표가 된 건데 그 1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게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라 160년 동안 증명이 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냥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의 믿고 싶은 종교가 됐을까? 아니면 거짓 이론이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폐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그러지 못하고 이 계속해서 온 세대를 하나님의 창조의 진실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혼란을 주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진화론자들이 발표했던 그 많은 진화 이론들은 이게 시간이 갈수록 또 다른 가설을 추정하는 그런 진화론자들 스스로와 또 진화론을 연구하던 사람들 중에 양심적인 과학자들의 반박으로 오히려 진화론 자체가 계속 수정되면서 이 가설 자체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서 흔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 맞지 않는 과학적 사실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왕따시키죠. 그 자신들의 이 진화 왕국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이로운 것이면 주류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완전히 이 삼류로 몰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름은 전부 과학협회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몰지각이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진화 가설은 어떤 가설이 나오면 학계에 비판이 일어나거든요. 자기들이 봐도 아닌 건 아닌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근데 학문이 발전하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새로운 이론으로 끊임없이 그 얼굴을 바꾸어 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진화라는 핵심 주제를 놓지 않고 그 기본이 틀렸는데 그 기본을 놓지 않고 자꾸 이제 다른 변명 같은 주장을 펴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진화론은 이제 그러니까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 초,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나온 후 한 40여 년 후부터 나오는 대표적인 진화 가설들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나오는 그런 진화론들이 뭐 신다윈주의, 또 정향 진화설, 또 집단 유전설, 현대 종합이론, 단속 평형설, 분자 진화설, 형질 발현 단계설 등등 이름도 부르기 힘든 대체 가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진화론 자체가 그 가설을 증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을 알기 원하면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되잖아요. 인류의 조상을 알고자 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거꾸로 올라가서 마지막 한 사람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작이 되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게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떤 자료도 없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하지만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최초의 인간을 찾을 만한 근거가 여기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 창세기에만 그 태초의 첫 사람에 대해 말해주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죠.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인류의 이 실제 역사와 연결된 이런 인류의 최초의 그 시작을 말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왜요? 아무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아느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계시로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실이 불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느껴지니까 자꾸 강한 부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창세기 창조론이 그냥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면 뭐 이렇게까지 오랜 역사 시간 내내 이걸 가지고 옳다 그르다를 반복하고 꼭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제우스가 진짜냐 가짜냐를 가지고 연구하고 반박하고 뭐 이것이 옳으니 그러니 이런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가짜니까 더 이상 건드리지도 않아요. 근데 왜 자꾸 창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건드릴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알든 모르든 분명한 건 이게 사실이라는 그 이 분명한 양심의 그런 울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분명한 것은 로마의 신화, 그 뭐 제우스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거를 가지고 따가지고 덤벼드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냥 사람들이 만든 신화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으로 이렇게도 계속해서 공격받고 그 사실성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경의 사실성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이 되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절대 입에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에 대해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다양하고 증명도 되지 않는 복잡한 이론들을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창조가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주는 이 과학을 가지고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일에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마치 과학과 하나님이 부딪히는 것처럼.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발견한 그 과학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복잡하게 이렇쿵저렇쿵 설명하고 그럴듯하게 설명해도 결국 그 의도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이 땅은 우연 발생, 미생물로부터 유인으로부터 진화된 존재다 라는 것을 그냥 전제로 깔고 자신들의 그 추측과 상상에 맞다는 것을 장황하게 설명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초기 진화론 이후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진화가설을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런 새로운 진화가설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타당한 그런 나눔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그동안 주장된 진화론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주장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생명의 발생에 관한 가장 오래된 설은 자연 발생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생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주장으로서 생명체가 부모 없이 스스로 생길 수 있다라는 가설이에요.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이 자연 발생 가설은요, 고대 동서양에 널리 퍼져 있었던 아주 오래된 그런 생각들입니다. 생명의 자연 발생과 이 진화 사상이라는 거는요, 다윈이 뭐 자연과학의 연구로 새롭게 얻은 결과가 아니라 옛날부터 동서양에 편만했던 그런 생각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뭔가 고민하면서 그 생각해봤던 것들이어서 고대 문명 생명 사상 속에나 또는 초기 철학자들의 입에서 자주 언급되던 주제였습니다. 약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척추 동물뿐만이 아니라 고등척추 동물도 자연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근세기 초 이제 정말 진화론의 이 고개가 들리는 그때 뭐 라마르크, 장 라마르크 같은 사람들 비롯해서 생명의 자연 발생 논자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준 거죠. 이 가설은 생명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무생물로부터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주장이라고 그랬죠. 생명체가 부모도 없이 그냥 생겨난다, 우연하게.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자연 발생설을 의심하게 되는데 이 1668년에 이탈리아의 의사였던 프란체스코 레디라는 사람이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두 개의 유리병에 고기 조각을 넣은 다음에 하나는 뚜껑을 열어뒀고 다른 하나는 양피지로 막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자 뚜껑을 열어놓은 쪽에는 구더기가 생겼고 막아둔 쪽에는 고기가 상하긴 했는데 구더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더기는 썩은 고기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파리가 낳은 알에서 생긴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은 이 레디라는 사람이 자연 발생설을 반박을 하죠. 그리고 1745년에 영국의 존 니덤이라는 예수회, 그러니까 천주교 신부죠. 이 신부는 생물이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생긴다는 자연 발생설이 맞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뭐 세상 사람도 아니라 교회 신부가, 천주교 신부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는 닭고기 수프를 끓여서 병에 넣고 콜크 마개로 막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병 안에 미생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도 이걸 가지고 자연 발생설이 옳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의 박물학자였던 스팔란차니라는 니덤이라는 이 신부, 이 천주교 신부의 실험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끓인 닭고기 수프를 병으로 옮기는 순간에도 미생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팔란차니는 실험 과정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닭고기 수프를 플라스크 안에 넣고 입구를 불러 녹여서 완전히 막은 다음에 충분히 가열을 해서 이 플라스크 안에 미생물을 모두 없앤 거예요. 그랬더니 뭐 시간이 지나도 닭고기 수프에는 미생물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주교 신부인 니덤이라는 사람이 그 실험에 또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그 용기가 완전히 봉사가 돼서 공기가 드나들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생기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862년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파스테르가 이탈리아의 스팔란차니와 같이 끓인 고기집에 공기는 통하면서 미생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S자형 플라스크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고기집에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의 자연 발생이라는 것은 공기 속에 포자가 침입해서 번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을 해서 결국 이 자연 발생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존재하는 생물로부터만 생성된다라고 하는 생물속생설, 생물기원설을 증명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이 과학사회에서도 이제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미경이 1595년에 자하리아스 얀센이라는 사람에서 발명이 되는데요. 이 얀센이 렌즈를 개발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네덜란드의 안톤 반 레벤후크라는 사람이 렌즈를 연마하는 방법과 금속을 세공하는 방법을 익혀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물질을 크게 확대해 볼 수 있는 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현미경은 40배에서 270배까지 확대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벤후크는 본래 비단 등의 각종 직물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고객들에게 자신이 파는 직물이 품질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현미경을 만들었다가 현미경으로 이 직물 외의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으로는 아무튼 여러 가지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튼 여러 가지들을 다 세밀하게 그렇게 그 현미경을 통해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포의 존재를 처음 확인하게 되고 최초의 원생동물을 비롯한 미생물의 존재를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레벤후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지 않았지만 그의 연구 결과를 네덜란드의 의사였던 레이니어르드 크라프라는 사람이 알게 된 이후에 이 레벤후크의 연구가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바라든지 박테리아 같은 단순한 생물에 대해서 결국 1862년 이 파스테르를 통해서 더 잘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서 물이 있고 영양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열이 가해지거나 뭐 전기가 가해지거나 뭐 스파크가 튀거나 그러면 또 벼락이 치거나 그러면 우연하게 생명이 생기는 줄 알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전 공학이라는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박테리아는 그렇게 절대 단순하게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생물체의 기본 물질이 단백질인데 박테리아 한 마리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종류가 2800가지 종류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 이것도 배열이 돼야만 박테리아 한 마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백질은 또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0종류 이상의 아미노산 중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표준 아미노산은 20개, 인간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12개, 외부에서 먹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 8개, 그러니까 80종의 아미노산이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를 그럼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80개니까 80을 80번 제곱해야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다시 박테리아 한 마리를 생성하기 위해서 박테리아 한 마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2800가지 이 단백질이 어떻게 돼요? 선택적으로 조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80의 80승, 그건 어떻게 되냐면 1.768470647783843 그리고 152개의 0이 계속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한 마리의 박테리아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그럼 1초에 한 번씩 한다고 해도 도대체 얼마나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과학을 통해 바이러스 한 마리를 생성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절대 간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없이 이걸 설명하려면 복잡하고 절대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이 점점 좋게 개발되면서 이런 복잡한 계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 계산을,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대대손손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그나마 뭐 그래서 보다 더 설명이 가능해질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설명조차 복잡하고 절대 간단하지 않은 이 생명의 탄생에 대해서, 근데 그게 어떻게 우연하게 만들어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그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가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수도 없는데도 과학으로 포장된 진화라는 명목하에 결국 발생이 불가능한 우연도 아닌 우연이 될 수도 없는 이 우연을 너무도 강하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진화를 믿는 것도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발견하는 일에 정말 훌륭한 툴이거든요. 이것을 인간의 생각과 추론을 합리화시키는 일에 그런데 이걸 잘못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과학이 아니라 이건 미신보다 더 무서운 그런 결과를 만듭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죠. 그래서 생명이 우연하게 생겼다 이런 말은요. 우리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연발생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우연, 생명이 이렇게 우연히 탄생될 수는 없습니다. 박테리아 한 마리도 우연 속에서 영원무궁 기다려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의 몸은 어때요? 박테리아와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하고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얼마나 정밀한지,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인간은 잘 알지 못해요. 사람 몸의 세포 수도 못 세고 있습니다. 다 성장한 성인의 세포수가 60조개라고 하는데 그러면 30년 정도 자란다고 후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이 한 30년 정도까지 계속 자란다고 후하게 쳐도 그럼 1초에 도대체 몇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들이 다 모여도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인조인간 그 크리처 괴물 있죠. 괴물이 아니라 세포 하나도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그 세포 하나는 또 얼마나 정밀합니까? 한 세포의 크기가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만 마이크로미터가 1cm 정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컴퓨터 좌판에서 10포인트 글자 크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마침표를 찍었을 때 그거를 1000분의 1 정도 크기로 쪼갠 게 1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그 작은 세포 안에 뭐가 있어요? 완벽한 생명이 살아있어요.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뭐 리보솜, 리소좀,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핵이 있고 또 그 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염색사. 그러니까 마이크로필름이 있는 거죠. 염색사란 세포의 핵 안에 가느다란 실모양으로 DNA와 같은 유전 물질들이 들어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 이거를 일렬로 뽑아내면요. 1m 74cm가 나온답니다. 그 작은 점보다 더 작은 곳에 완벽한 인간의 설계도가 입력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난 확률은 구할 수가 없죠.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도 사실 뭐 수긍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궁색해지니까 생명체가 그렇게 우연히 발생된 것은 한 번만 발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결국 따지고 보면 창조라는 사건과 연결시키면 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거를 우기고 다른 말로 자꾸 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릇된 가설을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놓고 거기에 추상적, 망상적 가설에 또 다른 가설을 계속 보태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진화론은 과학도 아닌 빗나간 가설인데도 증명되지 않은 가설인데도 160년 동안 계속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장하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아마도 그 뒤에는 사악한 사탄의 음모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빙자한 미신인 것을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진화론은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신념을 넘어선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미생물이라도 내가 미생물로 내가 이렇게 됐다 이런 걸 믿겠다는 거고 원숭이라고 뭐 내 조상이 원숭이다라는 걸 믿겠다라는 거 이거 죄의 극신 거죠. 창조주가 계신데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님을 내가 못 믿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제대로 걸린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발생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겠다는 걸 보면 이건 정말 우리가 뭐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그런 믿음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어떤 생명도 세포 하나 이런 세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자 오늘 하루 나는 그저 복잡하지만 유식해 보이는 과학적 설명들을 들으면서 그것이 진짜 근거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증명조 되지 않은 가설에 대해서 자기가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인데도 그걸 모른 채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기만 했는지 여러분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유식한 설명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설명하는 사람이 박사니 교수니 하는 전문적인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아무 분별 없이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적어도 이들의 주장의 시작이 성경에 근거를 둔 건지 아니면 성경과 다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도는 분별하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교회 안팎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조차 유신적 진화론자들을 유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성향을 가졌는지 정도는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미생물 같은 존재가 점차 종을 달리하는 진화를 거듭해서 결국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대진화는 아무리 이 과학적 전문성을 가지고 잘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에 완전히 위배되는 가설이고 거짓이고 그래서 이 가설은 160년 동안 증명되지 않았기에 폐기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 나눈 것처럼 진화론은 과학도 아닌 빗나간 가설인데도 계속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 그 뒤에는 분명히 아주 사악한 사탄의 음모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과학을 빙자한 미신이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화는 철학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터무니없는 신념을 넘어선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미생물이라도 믿고 내가 원숭이라도 믿겠다라는 죄의 극치라는 거죠. 사탄의 속임수에 제대로 걸려서 그 스스로가 자기를 사탄 짓을 하는 그 앞잡이가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살핀 자연 발생설이라는 이 진화가설은 과학을 전혀 모르거나 초기 단계 알지 못할 때 주장하던 엉뚱한 주장인 것이 이 파스테르에 의해서 생물 속생설, 생물 기원설을 알게 되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생물의 기원은 반드시 살아있는 생물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 즉 반드시 어버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 누군가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 이 세상의 그 생물의 시작은 오직 성경에만 너무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우리의 첫 조상, 최초의 아버지, 최초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전해줄 뿐 아니라 이 지구의 대변화가 일어났던 홍수 심판 후에는 누구로부터 이런 인류가 번성했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런 과학으로 조사해봐도 너무도 사실적이고 정확한 역사를 전해주고 있는 이 성경을 여러분 더더욱 깊고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만물 속에 하나님을 보아할 수 있는 진리를 심어놓으시고 인간들이 그것을 보아 알도록 하셨는데 죄악으로 완악해짐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보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고 의심하고 때로 조롱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인간들의 지식이 원시적일 때는 샤머니즘적인 공상들로 인해 속아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지식과 지혜의 핵심인 과학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과학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을 더 깊이 아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로 가지 않고 이해의 길로 가서 진화론 것 타협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 유신 진화론자들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만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창조주가 없이는 시작될 수 없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내가 살아간 모든 곳에서 하나님 바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